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의 충족수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의 충족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적 있으세요? 교회도 있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셀폰도 놔두고 가시고 성경책도 두고 가시고 지갑도 잃어버리셨다가 찾으신 분도 있고 심지어 아이도 놓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부부가 따로 차를 타고 왔다가 서로 태워갔겠지 하고 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만 남았어. 그때까지 몰라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없는 걸 아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럿 계셨어요. 근데 아이를 찾은 경우는 너무나 기쁘죠. 근데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물건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신 분들 중에 저한테 밥 한 끼 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 찾은 게. 잔치를 벌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 하나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잔치를 벌여요. 찾으니까. 잔치 벌였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벗과 이웃을 초청해다가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잔치를 벌인 거예요. 문맥을 보면 분명합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입니다. 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캘리포니아 그 미니멈 그 웨이지가 12불이거든요. 8시간 하루 일했다 그러면 100불밖에 안 돼요. 100불 잃어버렸다가 100불 찾았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잔치 벌이는데 얼마나 들까요? 몰라도 100불은 훨씬 많이 들죠. 그래서 100불 잃어버렸다가 100불 찾았는데 100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왜 그러죠? 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죠? 이 한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드라크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여인이 처음에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힌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여인이 아주 그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비상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이 이렇게 결혼을 하러 시집을 갈 때 부모님들이 해주는 결혼 지참금이래요. 이렇게 열 개를 딱 모아서 이렇게 주는 지참금. 그러니까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결혼 문화는 먼저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정혼을 먼저 해요. 이제 정원할 때 그냥 정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증표를 줍니다. 우리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혼할 때 약혼 반지 끼잖아요. 그렇죠? 약혼에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했다라고 하는 증표죠. 그 당시에는 드라크마 10개를 꿰어 가지고 아내 그 아내들 사람한테 목걸이로 아니면은 이렇게 뭐죠? 머리에 쓰는 이렇게 장식구로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결혼의 증표로.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파혼당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겠어요. 그렇죠? 결혼할 남편이 준 건데 정혼할 때 준 건데 만약에 이걸 못 찾으면 결혼을 못할 수 있는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도 좋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의 충족수로 보신다.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남아있는 아홉 개의 드라크마도 소용이 없어요. 열 개는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렸건 두 개를 잃어버렸건 이거 상황 이게 뭐 액수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는 그냥 한 드라크마의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존재는 열 개를 충족하게 이룰 수 있는 단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충족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드라크마가 있을 때에만이 나머지 아홉 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버리면 나머지 아홉 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그냥 한 드라크마의 소중함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의 충족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죠.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없어도 되는 존재. 나 같은 사람 뭐 이 세상에서 없으면 어때?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교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가 몸이 없으면은 머리만 댕그랑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머리는 몸이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그렇죠? 지체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지체가 다 있을 때에 몸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의 충족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어버려. 그러면 충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을 충족해 시키는 숫자로서, 수로서,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한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만큼은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한 겁니다. 제가 지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 금방에 가면 뭐 100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반지가 100불짜리예요. 저에게는 바꿀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물이 똑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값어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은 값어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지위도 낮아요. 특출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사회 부적응자라고 여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많으시죠?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역대 흥이 3위에 해당되는 영화예요. 얼마 전까지 1위 하다가 신들과 함께인가? 그 영화가 오면서 이렇게 이 3위를 밀려나는데 몇 명이 봤냐 하면 1,400만 명이 극장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0%가 극장 가서 본 겁니다. 저처럼 인터넷으로 본 사람까지 포함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한 절반 이상은 아마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 6.25 전쟁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어떻게 고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일구었는지 한 가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가족이 있었죠. 그 가족이 그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하는데 미군 군함을 타다가 주인공 이름이 덕수였는데 덕수 한 10살 정도 됐었죠. 근데 맏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그 막내딸, 막순이라고 하는 막내딸을 너 꼭 붙들고 절대 놓쳐지면 안 된다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오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놓쳐버려요, 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의 한이 돼요. 자기 동생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어요. 다른 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여동생 하나,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평생의 한이 돼요. 백방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산가족 찾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 여동생을 만나게 돼요. 이 여동생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을 갔어요.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기억을 전혀 못해요. 자기 이름도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너 어떻게 찾았느냐? 마지막에 막순이 그 여동생 귀 뒤에 사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알아보고 막순아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막 부둥켜 안고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 또 그 어머니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정이냐? 다른 자식들이 셋이나 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근데 이 어머니 마음속에는 평생토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그 막내딸 하나예요. 평생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딸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평생토록 그 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가족 수 N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전체예요. 가족 전체죠. 그 아이가 가족 전체입니다. 그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게 부지런이라는 말은 샅샅이라는 거예요. 샅샅이. 언제까지 찾는데요?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시인데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몇 번 기록하고 있냐면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길지만 한 절씩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역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어떤 사건일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건. 두 번째 반역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어떤 사건일까요? 고라당이 반역한 사건. 아시죠? 네. 세 번째 반역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무슨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네 번째 반역, 24절, 25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건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반역, 28절.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어떤 사건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한 여행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반역 32절. 그들이 또 무리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무슨 사건이에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한 사건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35절 36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슨 사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일곱 번만 반역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반역했습니다. 근데 일곱 번만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하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시편 106편의 결론이 뭐냐? 결론에서 이렇게 맺어요. 43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기록한 역사 일곱 번 반복된 반역의 역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4절.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반역하고 죄를 짓고 계속 반역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만이 아니라 반역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탕자가 만약에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왔어요. 뭐 잔치를 벌이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이 탕자가 또 나갔어, 집을.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줄까요? 받아주죠. 받아줍니다. 근데 또 잘 지나 또 나갔어. 다시 돌아왔어. 또 나갔어. 다시. 이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다시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우리를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과 세리가 나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데 이 두 부류의 특징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은 본인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뭐가 기쁨이 된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게 기쁨이 된대요. 죄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내가 뭐 의인이라고 잘났다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자꾸 질병이래요. 죄를 자꾸 인권으로 포장합니다. 처음에 그 WHO에서 그 동성애를 갖다 질병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질병이라고 한 단어도 살짝 빠졌어요. 지금은 인권으로 여깁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래요.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고 질병이래요. 그러다가 살짝 빠졌어요. 이제 인권이래요. 당연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낙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낙태가 살인죄예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질병이래요. 인권이래요. 그와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죄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자꾸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러는 거는 죄가 아니라 병이야. 내가 이러는 거는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성질을 내겠어? 죄예요, 그게. 화내는 거, 그렇죠?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또 예레미야 32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천사들도 막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해져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여 한 사람 회개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뭘 켜고 찾는데요? 등불을 켜고 찾는데, 등불을 켜고.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복음 전파의 원리가 나오는데 불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빛이죠. 복음 전파는 뭐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복음 전파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불신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는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원받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내는 게 복음 전파예요. 어떻게 찾아내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를 가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막 설득해가지고 막 논쟁을 해가지고 막 설득해가지고 막 끌고 가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전파는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빛이에요. 그게 복음의 빛을 활짝 비춰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찾아내는 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요, 여러분 많이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요, 평생을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왔느냐 이런 눈으로 봐요. 그렇죠? 큰 눈을 막 뜨면서 막 초롱초롱하게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듣는 등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끼는, 물론 이제 극률이 여겨야 되겠지만, 그렇죠? 빛을 비쳤을 때 잃어버린 자들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일본 선교팀이 이제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자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충족하게 된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한 영혼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찾으러 갈 때, 또 복음의 빛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십니까? 기쁜 소식이십니까? 복된 소식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전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죄인 하나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세상 얘기하죠. 그렇죠? 걱정합니다, 걱정. 나라 걱정하고, 정치 걱정하고, 경제 걱정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정치와 경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